이범의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7월 17일 화요일 시선 집중 2부 말과 말로 시작합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 경북 칠곡에서 우체국 택배원으로 일하는 최보성 씨가 한 말입니다. 여름에 배달하다 보면 쉴 곳도 없고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서 물을 마음껏 마시지도 못한다는 건데요. 무더위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고충이 하나 더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피해자의 고통도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의 첫발을 뗀 서지현 검사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한 말입니다. 서 검사는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 안태근 전 검사장 바로 가까이에서 증언해야 했는데요. 둘 사이에 차팔막이 있긴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서 검사는 덧붙였습니다. 7월 17일 화요일 시선 집중 2부 조간 브리핑부터 만나봅니다. 주간 브리핑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기무사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었는데 어제 네. 또다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대업령 문건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단골에서 수사해라 지시한 게 지난 10일이거든요. 6일 만인 어제 이번에는 관련 문건을 모두 제출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부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엄정하게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지자마자 어쨌든 문서를 모두 대통령에게 직접 내라 이렇게 지시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는데요. 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지휘관 20여 명을 긴급 소집했고요. 계엄령과 관련된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우선 형식상으로 보면요. 불과 6일 전에 이제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예.
이 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무릅쓰고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어지간한 짓은 이제 참모들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은 뭔가 국방부와 군이 은폐를 하거나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청와대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과 이후 대응에서 보인 군의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 및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실제로 이 문건이 검토 계획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실행 계획이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실행할 예, 계획이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건이 작성이 돼서 국방부랑 기무사에만 있지 않고 이 문건에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시에 동원됐을 그 부대들에도 문건이 배포나 전달이 됐다면 이걸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건에 명시된 부대들은 기계화 사단 5개, 특전여단 3개, 707 특임대대 등인데요. 이 부대들과 기무사하고 국방부가 관련 문서나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기무사가 국방부나 합참과 주고받은 보고나 문서, 회의록, 메모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무사 문건 자체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건에 관한 다른 문서들, 그러니까 뭐 이 보고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면 문서의 작성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어느 선에 지시해서 결정이 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언제 보고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진전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네, 어제 국방부가 입장 자료를 냈는데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3월 16일에 기무사령관이 문건을 송영무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요.
예.
3월 18일에 통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 만나서 법률적인 부분을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한참 지나서 4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이 문건의 존재와 간략한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진들과 어쨌든 이 그렇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었던 것이죠.
네, 이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당시에는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요. 보고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두 달 뒤인 6월 28일에야 청와대에 이 문건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7월 초에 국방부가 이 문건을 이철희 의원한테 제공하고 7월 5일에 이걸 이철희 의원이 공개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커지자 그제서야 이제 청와대도 7월 10일에 수사를 지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국방부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도 보름 넘게 미룬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무사에 대한 군 내부의 TF가 6월 말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 TF가 종료된 다음에 문건을 공개하기로 송 장관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더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송 장관도 이런저런 계기들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고요.
예.
청와대도 4월 말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 앞두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총 시작하자마자 김성태 권한대행이 친박계를 비판한 것은 내 불찰이다 라며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가 열리면서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 4명의 후보 중에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본인도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교육부총리까지 올랐지만 논문 표절 문제로 불과 13일 만에 낙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친노로 분류됐던 인물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수 쪽으로 좀 기울었고요. 2016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박 대통령이 총리한테 내치의 전권을 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바로 이때 이제
거국내각 네.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총리 지명자였고요. 물론 무산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직을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거절했었던 인물입니다.
예.
이 앞으로의 관건은 김병준 비대위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것이냐 이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뭐 이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활동을 하면서 2020년 총선에 대비한 인적 쇄신 방안 발표하는 권한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위기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른바 비박들은 전권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친박들은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 뭐 대체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친박들은 이제 인적 쇄신이 벌어지면 본인들이 결국 불리해지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반의 기사에 비해서는 이게 용두삼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실 인턴 등 11명, 염동열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예.
이 권성동 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감사원 감사와 법안 제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 이건 뭐 제3자 뇌물수수 예상하고요.
예.
또 2014년 3월에는 산자부를 통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준정부기관인 광해관리공단 사회이사 자리에 앉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 혐의고요.
혐의가 세 가지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염동열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초 이산안이 처음 불거질 때에 비하면 결과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2월 안미영 검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대점화가 됐던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단도 꾸려지고 뭐 수사단이 국회 법사위원장실 압수수색하고 대검도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는 기소를 못하게 된 겁니다.
결과 물론 그 과정에서 안미연 검사가 네.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참 시끄러웠죠. 이제 문물 검찰총장이 개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검찰 자문위원단 여기에 판단으로 이제 기소를 안 하게 된 것이죠.
예. 저 어제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고 16개 국회 네.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 5곳,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이 1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뭐 눈에 띄는 것만 잠깐 짚어보면 논란이 뜨거웠던 법사위,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이 맡게 됐고요.
예.
운영위원회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제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투 의혹 때문에 사퇴했다가 번복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맡게 됐고요.
예.
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여기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상임위뿐 아니고 특별위원회인데요.
예.
현재 국회에는 모두 6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피를 지겠다 뭐 이런 심산으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에너지특위와 윤리특위를 가져갔는데 에너지특위에서는 특히 이제 탈원전 정책 여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정치개혁특위는 정의당이 맡게 됐는데요. 정의당은 이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이걸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갔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원장만 정한 건 아니죠? 의원들도 다 배분이 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다 배분이 됐는데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이제 홍문종 의원입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교육위에 배정이 됐는데
예.
현재 사학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게 대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제목 수준으로 짚어주시죠.
네, 경기도청 노조가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명찰 폐용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요. 이 노조는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면서 소통과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예.
이제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전기 사용량이 여름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민본 뉴스타파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채운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마침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1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보완정책의 입법과 보완을 담당할 곳은 바로 국회 정무위입니다. 국회 정무위가 공정위 그리고 금융위 등을 관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대 국회 후반에 정무위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임금 만 원 이거 달성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이거 청와대만 사과해야 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냐. 그 사과는 민주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네. 민주당뿐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사과를 해야죠.
예.
그동안 수많은 법들이 올라왔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저소득자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수없이 외쳐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법들이 다 그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차차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막아놓고 한국이 그 특수한 계층만 비만하게 한 금융적으로나 소득적으로 비만하게 한 한국 경기를 만들어 놓고 손발에 죽어간다고 외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진즉 해결하려고 했고 혈류를 통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단 말이죠.
예.
국회에서 누군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함께 정치권 이걸 해결해 가야 됩니다.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예. 주셨는데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지금 손꼽을 수 있을까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을 반대했던 것이 제일 큰 거죠.
예.
임대료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번 최근에 서촌에서 그 공중족발 사건 아시죠? 폭행 사건.
예.
그렇게 심각한 사태, 그 경쟁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버리고 하면 조금씩 벌어봐야 어떻게 그 상업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세제행정이 갖다 붙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그 임차인들의 그 임차권을 보호하는 기간을 현행 5년이었는데.
5년밖에 두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10년으로.
5년 가지고는 가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고객 좀 생길만 하면은 나가라고 하는 건데.
예.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해야 된다고 지금 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인상도 예를 들면 한 해에 5% 이상 안 되게 지금 법을 내놓은 게 많습니다. 박주민 의원 법안 등.
원래 9%였는데 그것을 5%로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죠.
예예. 예, 예. 그런데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밑바닥에서 첨예하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상인들에게는 가장 큰 게 임대료 인상입니다.
예.
일본의 100년 기업 뭐 운운하잖아요. 일본은 왜 100년 기업이 있냐. 100년 가게가 있냐. 근데 그 알아보니까 자기 건물에 산 사람들만이 그걸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그만큼 가장 큰 압박인 거죠.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하지 안 됩니다.
예, 예.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임대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 본사에 가맹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태까지 발의된 게 50개가 넘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항상 사업본부를 주장을 입장을 대변하는 쪽도 있어가지고 이 영세사업자들, 가맹점들, 대리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야당 쪽에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던 말씀이죠?
예전에 그런 거죠.
예예. 예. 대표적으로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랄까? 지금 이하경 의원님께서 직접 대표 발의한 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네,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제가 하는 법은 가맹사업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했고요.
예.
협의회를 만들어서 신고하면 바로 이게 협의회로서 인정받게 했고 또 협상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협의회 만들어놓고 협상에 응해주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법안 논의하면 이게 노동조합도 아닌데 무슨 협상권이냐 해서 그걸 통과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몇천 개, 몇만 개 지금 가맹점들이 있는데 이 가맹점들이 일일이 분쟁이 생기면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 수많은 민원이 쌓여서 해결이 안 돼요. 공무원 예. 몇 명 가지고. 그래서 늘리기도 했지만 직원을 늘려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직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예.
적어도 노동조합처럼 가맹점주와 사업본부가 대등하게 자잘한 문제들, 부당한 문제들, 불공정 문제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말하자면 편의점 점주들이나 그 빵집 주인들이
인정과 협상권을 예, 주라는 거죠.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협의회를 이제 우리 협의회 만들었다라고 신고하면 바로 신고를 받아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분들이
협상을
이제
주는 권한을 주는 거죠.
본사와 협상할 수 있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 일정한 규제가 있게 하자는 거죠.
예예.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갑을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 병 심지어
그렇죠.
정 이런 관계들이 예. 이제 얽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을에 해당하는 이런 점주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법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정치적인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국회에서.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을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법이 있으면 또 사업자들 본부, 이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정치 세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 있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법들이 계류 중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최대한 갈등이 첨예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네, 주로
이해를
대기업과 큰 사업자들이죠. 예,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인들 이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의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네, 발언을 했거든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 한 당만 반대도 안 되거든요. 지금 사당 체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민생법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예.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을 불러내서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가맹사업법,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등.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예예. 예. 카드 수수료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 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달라. 말하자면 마트 같은 곳은 이제 워낙
차별을 없애달라는 거죠.
예, 크니까 그래서 협상력이 예. 있어서 카드 수수료를 예. 낮게 적용받는데 그 동네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을 또 동네 그냥 일반적인 슈퍼마켓 이런 데서는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죠. 2%대가 넘죠.
예.
그러니까 순이익도 2%가 날까 말까 한데
예.
이 유통업이 3%에서 5% 잡거든요, 순이익을.
순이익을 3에서 5%. 예.
2.5%, 2.7% 넘어가면 순이익의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대기업처럼 1%대로만 낮춰줘도 이거 충분히 영세 상인들이 그럽니다. 카드 수수료만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줘도 최저임금 줄 수 있다. 우리 예예. 최저임금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중소상인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카드 수수료는 그동안 카드 업계가 1년에 1조 이상 순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더 이상 목을 조이면 우리는 카드 업계에 존재할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그 입장을 계속 함께 해왔죠.
금융위원회가? 예.
민간 기업을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 올려라 낮춰라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카드 업 자체가 허가사항인데 국가가 허가해 주지 않으면 그 돈을 누가 버냐. 그래서
예예.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고요. 그리고 지금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가격이 제대로 맞추냐. 그런데 대기업들에게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고 뭐 몇천억씩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예.
이런 비용을 그 카드 비용에 넣지 말라는 거죠. 원가 비용에.
예예.
이런 비용만 낮춰도 충분히 영세 상인들의 카드 수요를 대기업처럼 낮춰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융위 국가기관과 소위 카드업계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물론 이제 정무위에서 소관하는 부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행정부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예.
여태까지 그러면 정부 여당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가 앞으로 잘 들을 거다 또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는 전통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이 적용치 않다 하는 큰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 맞는 말이죠.
시장 자율에 사실, 대한 그
예,
강조죠.
예. 그걸 뭐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냐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예.
그러나 상품 가격을 원가를 조사하겠다 하니. 원가 중에서 비합리적인 것은 빼내자. 부당하게 예.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걸 빼고 적정하게 낮춰주자. 그리고 대기업은 그렇게 해주면서 왜 영세 사업자들은 더 높이는 거냐. 이건 불공정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서로 간의 합의를 이뤄내면 이 카드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예.
1%대만 낮춰줘도 1%가 줄어들면 매출의 1%면 얼마겠습니까? 최저임금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 탓만 하기에는 뭐 여당도 협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게 없다.
그럼요.
예. 앞으로 그 협치라는 것이 중요한 그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은산분리 문제를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은산분리 그러니까 은행과 산업자본을 여태까지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완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핀테크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이런 게 활성화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저희가 야당일 때는 일관되게 은산불여칙을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혼합되어 있으면 산업자본의 위기가 왔을 때 금융자본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수많은 금융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논리지 않겠어요?
예,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예. 한 산업자본이 4% 이상의 주식 그 투자를 못하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칸막이를 해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풀자는 건데 풀자는 이유는 있어요. 인터넷 은행이니까 이제 신종 사업이니까 혁신을 위해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서 풀어보자.
예.
또 하나는 시장 점유율이 낮으니까 풀어보자. 칸막이를 해서 그분에게 특정하게 뭐 30%대나 50%대로 산업자본을 투자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예, 혁신 성장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반대했던 논리는 그것도 역시나 금융산업이고
예.
산업자본이 들어 산업자본의 위기가 생기면 똑같이 피해는 보는 거다.
예.
그러나 그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그 위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 논리였는데 칸막이를 철저히 하고 산업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보자.
예.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정책위에서 그런 입장은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
예.
뭐 그 원론만 고수할 수는 없고 그런 변화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예.
야당과 함께 산업자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아직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으로 예, 예.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 암호화폐로 주문한 물건이 드론으로 배달.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도시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스마트시티라는 건데요. 어제 종일 포털 검색어로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부산 두 곳에 시범적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제 구상안을 발표한 분이 바로 유명한 뇌과학자인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스마트시티가 뭐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은 세종시의 스마트시티를 담당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뇌과학자가 담당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스마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많은 예.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도시 설계를 어떻게 뇌과학자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그전에 도시들은 되게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건설 토목을 중심으로 도시를 기획하고 거기에 테크놀로지를 깔아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험과 서비스를 받게 될 거냐 이것을 나중에 생각했는데
예.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도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를 깔고 도시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이른바 뭐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이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예, 뭐 제가 선택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예.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도시들과는 달리 서비스를
네.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럼 이제
네.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뇌과학자가 뭐 이렇게 선정된 게 아니냐. 지금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래너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세종시 전체가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 아니죠.
원래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마스터 플래닝을 하는 곳은 5-1 생활권이라고 부르는 여의도 정도 크기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국가 시범 도시로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해서 여기서 뭔가 다양한 실험들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잘 개선이 되고 이 서비스가 온 국민이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되면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예, 추진하고 네. 있는 사업인 거죠.
지금 공유자동차, 뭐 자율주행,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이런 키워드들이 어지럽게 눈에 띄는데
네.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면 우리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선 그냥 도시의 외형을 보면요. 오히려 너무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도시의 외형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나중에 완성이 돼서 와보시면 에게 전혀 테크노피아의 느낌이 없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유는 예. 그 도시를 만든 저의 철학이 앞으로 미래형 도시는 우리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습니다라는 걸 과시하는 도시가 아니라 또 효율 중심의 마천루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맛이 나고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강남 테헤란로의 인상이라기보다는
예.
서촌이나 북촌 같은 연남동이나 홍대 같은 느낌일 거고요.
예.
뉴욕이라고 치면은 맨하탄이 아니라 브루클린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테크놀로지들이 깔려 있어서 사람들을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게 도시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 112에 전화를 걸면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 그 관할 구 경찰서에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근데 더 필요한 건 그 전화를 건 지역으로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경찰서에 연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교통의 상황,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지역구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빨리 출동하려면 어느 경찰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경찰서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19나 뭐 그 응급차나 소방차에 급한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그 119가 우리 집으로 혹은 있는 곳으로 오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에게 지금 뒤에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오고 있으니 길을 터주세요 같은 문자 메시지들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바꾸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외관은 오히려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면모의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로 안전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뭐 소방
네.
이와 관련된 네. 아마 이제 인공지능도 활용되고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밖에 뭐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50만 이하의 세종시 같은 작은 도시들에서는 사실상 공연 같은 문화 행사가 거의 벌어지지 못해요.
예.
어느 가수가 그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에서 공연을 하는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얼마나
예.
올지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앱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하는 가수의 공연을 청원할 수 있고 그 추천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그 사실이 그 공연을 하는 가수에게 정보가 가고 미리 돈이 걷어져서 그 돈으로 공연장도 예약하고 마지막 공연이 이루어지면 잔금이 입금되는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막 한참 주가를 올리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예.
사실은 그곳 그 가수의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도 많은 문화 행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계획이고요.
예.
이런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도시에 여러 문화 행사가 벌어질 뿐인 건데 그 밑에는 그 기저에는 스마트 기술이 깔려 있는 거죠.
예. 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네.
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성 발언을 하셨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학생들을 정량 평가해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이런 식의 성적 매기기에 치중하지 않고
예.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내도록 하는 그런 류의 정성평가 중심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하려면 여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에듀테크를 통해서 보완해주고 학교는 토론이 용이하고 실험이 편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성평가가 가능한 완전히 다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정성평가가 가능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래야만 에듀테크를 한국에서 실험해도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 그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입시 같은 그거를 도와주는 에듀테크는 전 세계에 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걸 지향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에듀테크 제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기존의 규제나 제도들과는 상당히 상충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포부를 이렇게 펴가시려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현재의 법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스마트 시티 특별법이라는 걸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 지역은 그래도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부르죠. 이 지역만은 한시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자유로운 실험들이 벌어지게 하고 무슨
알겠습니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직한 시사 프로그램. 평일 아침 7시 25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 집중.
오늘도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서울 신촌에서 아들과 함께 길거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명숙 씨는 뜨거운 아스팔트를 여름 내내 견뎌야 합니다. 에어컨 대신 손풍기 그리고 냉장고 대신에 얼음과 함께 말이죠.
얼굴 다 됐어. 시원하게 해야 돼. 아이고 더워라. 더위 때문에 죽겠죠. 불 옆에 계속 불 켜놓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 덥죠. 차가운 물에다 수건 적셔가지고 목에 두르고 참고 해야죠. 뭐. 땀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화장하고도 소용이 없어. 땀에 어차피 다 식혀서 소금, 미온, 설탕 이런 게 막 녹아버려. 날이 습하니까 더위도 빨리 왔는지 장마가 빨리 끝나서 그런지 손님이 없네요. 헤이다는 소리 알아요? 어디 갔다 와?
안녕하세요. 메뉴판 좀 주세요. 갑자기 어색해지는데?
날이 더워도 하고 습해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내일도 엽니다.
이명숙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벌써 20년 가까이 일요일만 빼고 오후 4시 반쯤부터 새벽 4시까지 포장마차를 열고 있습니다. 가족의 먹고 사는 일이 당신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더위 탓에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무척 힘들다는데요. 이명숙 씨 바람대로 이번 여름 계곡 한번 다녀오고 손님도 많아져서 더 지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0초 풍경 유기린 PD 취재였고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계십니다. 방금 60초 풍경에서 만난 것처럼 이 폭염 속에서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와 이번 주 벌써 3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3명이 사망했는데요. 여름날 내 몸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긴급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연결합니다. 유병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온열 질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더위 때문에 병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다행히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뵙진 못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온열 질환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응급실을 좀 기웃기웃 해봤는데요.
예.
예전보다 확실히 응급실로는 열탈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열탈진? 예.
네.
앞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여름날 종일 밖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냉방 시설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음료를 접할 수가 있어서 탈진 또는 탈수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햇볕 가운데서 일하시거나 또는 아까 그 포장마차 그분처럼 열기 화기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쉽게 몸이 탈수가 되지만 쉽게 음료수를 찾아서 수분을 섭취하거나 또는 냉방기를 찾아서 본인의 체온이 올라가는 걸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정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할 때 45분에서 50분 수영하면 10분은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쉬게끔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햇빛 아래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뜨거운 열기에서 노출되시는 분도 최소한의 그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휴식하는 시간을 강제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탈수 언급하셨으니까 휴식도 중요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물을 마셔야 이런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요?
물은 사람에 따라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20, 30대의 남자가 여름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흘리는 땀의 양이 무려 10리터 가깝게 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프로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온열 질환으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따라서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신다는 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정도.
아, 갈증
그러면 사람마다 양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미리 마셔야 되는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물 한 잔, 들어와서 물 한 잔, 다니시면서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갈증 나기 전에 한 모금씩 계속 드시는 게 이러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탈수 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쓰러졌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한데 특히 열사병하고 일사병이 또 서로 다르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일사병은 그게 날일자, 즉 햇볕을 말하는 건데요.
예.
햇빛을 오래 받아서 내 몸에 체온이 조절되기 어렵고 탈수가 진행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일사병입니다.
예.
즉 햇빛에 오래 있어서. 열사병은 뭐냐면 내 몸의 체온 중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아까 온도가 높은 데 있어서 그런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보통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수입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계
예.
거기서 용접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온에 통로돼 있거든요. 또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또는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열사병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쓰러졌다 그런 경우는 우선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열사병인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일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거든요.
예.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몸에 탈수로 인한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원한 것을 옮기고요.
예.
열사병인 경우에는 의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한 분은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편의점이나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 얼음 등을 구해서 피부에다 얹혀서 재빠르게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일사병의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마시도록 하고 햇빛을 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열사병의 경우는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체온을 낮추면서 급히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아침 세계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해외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초로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냉전 종식 뒤에 최악의 상황인 양국 관계를 개선할 뜻을 나타냈는데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은 공동으로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관계 악화를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탓으로 돌렸는데 러시아를 두둔한 태도를 두고 의회에서는 초당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요?
15일 새벽 마닐라시의 한 호텔 앞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월과 5월에도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교민들이 사망했었기 때문에 교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어 화산 분화, 두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화산에서 흘러넘친 용암 덩어리가 투어 보트 위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한 투어보트에 농구공 크기만한 용암 덩어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용암이 차가운 물에 닿으면 작은 바위 같은 용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산이 분화한 뒤에 방재당국이 화산 주변의 관광 상품을 팔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짜릿한 경험이 가능하다면서 화산 투어 상품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이 여객기의 좌석 크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이런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 좌석이 작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항공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좌석 수를 8% 늘려서 좌석 크기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승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른 국제선 항공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롤스로이스가 10년 내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개발 중인 이 차량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최고 시속 402km로 약 800km를 날 수 있는데요. 이르면 2020년대 초중반쯤 상용 모델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비행택시 개발과 개인 항공 이동수단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남 내륙 지방의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범의 시선 집중 들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